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라져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내용과 그의 죽음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벨사살이 왜 잔치를 벌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이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에게는 자랑할 만한 특별한 업적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잔치를 벌일 때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미 바벨론을 포위한 지 한 2년이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외곽 지역은 이미 다 페르시아에 점령된 상태였는데 바벨론 성은 그 자체가 요새였던 데다가 그 성 안에 충분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벨사살 왕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드러내 보려고 그래서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기명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는데 이 성전 기명들을 사용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왕이다. 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벨사살 왕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힘들을 빌어서 스스로를 위대한 왕처럼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 우리 아빠가 뭐라고, 아, 우리 집에 뭐가 놀라운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선비가요,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폭풍우가 내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몹시 흔들리니까 이 선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그 사공이 선비에게 말을 건넵니다. 선비님, 겁나시죠? 이런 말을 했더니요, 이 선비가 사공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사공에게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네 논어는 읽어보았는가?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 그럼 당신은 자네는 반쯤 죽은 사람일세, 이러는 겁니다. 자네 그러면 맹자는 읽어보았는가? 아니요, 그 말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네는 거의 다 죽은 사람일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네 혹시 그럼 시경은 아는가? 아니, 모르겠구만.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공이 갑자기 선비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공부만 했지 헤엄치는 것은 배우지 못했네. 선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선비님은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로 뛰어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데도 선비는 계속 허세를 부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상을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선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해서, 나라가 이미 망해서 죽기 직전인데도 이 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벨사살 왕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잔치를 벌이면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이런 길들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약물을 찾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면 그 순간에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변함없는 현실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또 현실을 잊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벨사살 왕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성전 기명을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기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술을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벨사살 왕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예수님을 외면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이, 세상의 힘들이,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코 스스로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무슨 글인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예전에 총리였던 사람이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에 대해서 읽어보게 합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벨사살 왕의 두 번째 실수가 드러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벨사살 왕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내가 세상의 것들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석해주면 제가 이거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대화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말들을 처세술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벨사살 왕의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는 알고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요새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서 힘이 드는 걸 아시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서 힘이 드는 것은 아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아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교만함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고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잔치 자리에서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기만 하면 그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듣기만 하고 멈춰 서셔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 땅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더욱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